예, 안녕하십니까? 화면이 안 바뀌죠? 예, 됐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에게 계획하신 모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침내 시간까지 오직 모든 것을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버가모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지금 터키, 그러니까 과거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로 불렸던 현재는 터키로 불리는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버가모를 한 도시의 이름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버가모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버가모의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버가모로 있는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는 거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결혼은 당연히 축복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축복을 해줍니다. 또 진심으로 잘 살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버가모의 결혼에서 결혼은요, 그런 축복받는 결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결혼입니다. 아버지가 결코 축복해 줄 수 없는 결혼이에요. 즉 아버지가 아주 불편하신 결혼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가 결혼을 했는데 버가모라는 네가 의인한다 그랬죠. 성도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축복해 줄 수 없고 결코 좋아해 줄 수 없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결혼이겠죠.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고 그리고 과연 버가모가 누구랑 결혼했길래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버가모가 세상과 결혼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실 수가 없겠죠. 결코 축복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결혼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절대적이신 분이니까 자 그런 자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다고 합시다. 물론 가공의 인물입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남편의 핍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 바로 앞에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났던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네로라든지 그런 황제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카타콤의 순교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경기장에서 짐승들한테 이렇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골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서 아무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시대가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는 그 다음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따진다면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매님의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면 오직 뭐겠습니까? 남편의 전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핍박하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아주 아주 강했을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보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참 여러 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가고 자녀들이 하나 둘씩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집니다.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모두 구원받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약하고 방해하고 그런 요소가 다 없어져요. 이제 자유가 왔어요. 이 자매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룬 것처럼 분명히 행복하고 말도 못하게 기쁘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매님께서는요,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남편도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자매님 눈에 수년 동안 보이지 않던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 세상의 수많은 재미들 그리고 세상 아줌마들처럼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왜냐하면 이 자매에게는 더 이상 신앙에서 목표가 없거든요. 그동안 목표가 뭐였습니까? 오직 남편 구원받는 것, 시어머니 구원받는 것, 뭐 자녀들 구원받는 것, 이게 목표였는데 다 이루었어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목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 우리 주변에 계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은 제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덧 이 자매님은요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무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버가모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2년 가까이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우리에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벌써 불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굳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모임을 했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조모임에 접속을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죠. 꼭 굳이 우리가 만나러 모여야 되고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바쁘게 모든 걸 챙겨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느덧 내 육신 가운데 많이 불편해져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버가모는 그 뜻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요, 세상과 결혼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과 결혼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느냐,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그게 빠져있는 도시와 같다. 우리나라도 보면 유난히 예를 들어서 불교가 강한 도시가 있고 유교가 강한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 숭배와 로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는요, 자, 우리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가 있었던 교부라고 하죠. 처치 파드라고 하는데 교부. 그러니까 아무튼 제자들과 그 제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살아있던 시대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엄청난 핍박이 로마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카타콤에서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을 가봤습니다. 그 카타콤은 원래 지하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땅이 굉장히 잘 파지는 그런 지형이어 가지고 땅 속에다 무덤을 만드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깥에 있다가 안에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뭐 그때도 당연히 안경을 썼겠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왜 하얘졌을까요? 습기 때문입니다. 습기 때문에 눈앞이 습기로 차오르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이런 곳에서 2000년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나처럼 편안한 곳에 사는 사람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상이 같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개 교회 가운데 써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갑자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신하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받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가 감독이 되었고 로마 제국은 교회를 옹호하고 국가에서 모든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황제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더 이상 핍박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대접을 받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즉 국가와 교회가 결합돼버린, 결혼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313년에 그 공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을 AD 590년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AD 590년에 최초의 교황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90년 이후로는 카톨릭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313년부터 300년대 초부터 해서 590년, 500년대 말까지 요 시대를 버가모 교회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는 국가와 교회가 결합된 시대, 국가와 교회가 결탁된 시대, 국가가 교회가 결혼한 시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대가요, 아까 바로 앞에 있었던 써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버가모 교회 시대는요, 핍박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써머나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버가모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나오면 많은 것을, 물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질과 권세와 모든 걸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죠. 자, 이 시대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있었던 한 형제를 놓고 칭찬을 하십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칼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자위의 날선 검, 그것도 그 검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양날의 검인 굉장히 날카로운, 여러분들 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칼은요, 심판을 나타냅니다.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칼은요, 항상 심판을 나타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웬만한 게임은 보면 전부 다 뭐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죠. 리니지에서 그거 뭐라 그러지? 검, 무슨 검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다 칼 들고 있어요. 게임 칼 보면은 몸뚱아리부터 큽니다. 아무튼 칼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아무튼 칼은 싸우는 도구고, 말이 좀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할 줄도 모릅니다. 네, 하는 것만, 선전하는 것, 광고하는 것만 봤습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자, 아무튼 칼은 심판을 나타내는데 주님께서는 버가모의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위가 뭡니까? 자리. 사탄이요,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다른 곳보다도 훨씬 뭐 하는 곳이에요? 역사가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아주 심한 도시에서 우리가 교회하면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유교가 아주 심한 도시에서 우리가 교회할 때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훨씬 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안디바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교회 역사에 알려지기로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냐고 했냐면 순교를 당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불에 달구어진 솥, 노스로 만들었던지 보면 솥 있잖아요. 솥, 무쇠로 된 큰 솥이 있는데 그거를 불에 달궈가지고 그 안에 안디바 형제를, 안디바 목사님을 집어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였습니다. 소살이라, 소살.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아무튼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치 않았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아주 훌륭했던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을 따랐던, 비록 소수겠지만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했죠. 앞부분에서는 믿음 지켰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길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 주님은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거물고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칼을 갖고 계셨죠. 버가모에 나타날 때 칼을 갖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하고 칼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주님 아니어도 뭐 펜싱 선수만 있어도 못 이깁니다. 검도하는 선수만 있어도 못 이겨요. 그런 하찮은 실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이깁니까? 자, 발람의 교훈. 유다서에 보면요, 발람을 가리켜서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수기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게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경에 빠뜨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수를 쓰는 선지자였던 거짓 선지자죠. 사수를 쓰는 선지자였던 발람이란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어떤 귀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자,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합니다. 왜? 돈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즘 돈만 주면은 막 뭐든지 한다 그러죠.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1년 살고 10억을 준다면 어떡할래? 놀랍게도요,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서 사는 것을 택하겠다는 학생 숫자가 70%가 넘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사에 난 거예요. 전과자가 되더라도, 내가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돈만 준다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 돈 준다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정말로 뒤바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 발람이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요, 이 발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 내가 못 가겠는데 아깝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발락이 화가 납니다. 얘가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그래서 더 높은 귀인들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너무 이게 막 다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왜 물어봤을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도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 가고 있는데 타고 있던 당나귀가 벽에다 대고 자기 발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발이 아프니까 뛰어내가지고 당나귀를 막 팹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해요. 평생 네가 타고 있던 당나귀인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못한 건 있느냐? 없다. 근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때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 열으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금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나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겁이 나죠. 하지만 발락에게 가가지고 발락은 이제 발람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해달라고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고 딴 곳에 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바라보면서 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축복을 합니다. 발람이요, 축복을 계속하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근데 이제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 발람이 그냥 가요. 그걸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5장에 가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입니다. 먼저 24장 25절에 보면, 맨 끝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각각 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4장에 발람이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냥 발락과 헤어지고 갔는데 25장에 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센 전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근데요, 놀랍게도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가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발람이란 사람이 발락한테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쳤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는 올무, 덫입니다. 덫. 이스라엘 민족을 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 발락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뭡니까? 왜 저주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람이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해주니까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발람이 가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는 올무, 덫을 가르쳐 준 겁니다. 뭡니까?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덫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고 행음입니다. 첫 번째, 아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행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발람은 가면서 발락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꾸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교류를 시켜, 교류. 왔다 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할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 자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남자가 됩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지금 40년 동안 보고 있는 여자들은요, 전부 원래 출신이 400년 동안 뭐였던 사람입니까?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은 몇 벌 있습니까? 한 벌이에요, 한 벌. 그것도 엄마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물려 입은 안 떨어지는 옷. 신발도 하나입니다. 광야였으니까 깨끗하게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튼 그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눈에 볼 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모압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옷도 그냥 너무너무 날아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매일같이 뭐 먹습니까? 만나 먹는데 모압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먹겠죠? 만나는 맨날 먹어도 어때요?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갈아서 쪄 먹고 뭐 아무튼 해도 뭐 거기서 거긴데,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저쪽 사람들 먹는 걸 보니까 어때요? 오, 맛있어. 만나고는 비교가 안 돼. 자기들 어디서 살고 있어요?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 동네를 가보니까 집 지어놓고 멋있게 살고 있어요. 우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여호와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훨씬 잘 살게 보여요. 훨씬 멋지게 보여요. 여자들도 너무너무 예뻐. 저쪽 신이 조금 더 센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멋진 옷도 입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멋진 집에서 땅땅거리면서 좀 폼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지겨워 이 광야 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장한 걸까요? 과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그쪽이 더 좋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쪽이 더 좋아 보이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눈 맞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음행을 하게 되고, 점점 신앙은 무뎌지고 무너지고,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점점 무너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발람이 발락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아주 교활한 거죠.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정확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아까 그 자매님, 가상의 자매님, 핍박받고 구원받고 핍박받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남편의 전도만을 위해서, 자식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매님이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신앙의 자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고 동창도 한번 만나고 왔더니 어째 쟤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덜 이뻤는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사네. 나는 그냥 수수하게 나갔는데 온갖 것을 자꾸 끼면서 자꾸 올리면서 막 자랑하네. 반지도 끼고 뭐 여기다 차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삐빅 하면서 차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거 별로 안 비싸? 그러면서 타고 가고. 이런 거 한번 만나고 오면 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형제가 얼마나 미워 보여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실제로 그런 자매님이 계셨어요. 여고 동창생을 모임을 갔다 왔더니 그날 저녁에 잠자고 있는 형제가 그렇게 미워 보이더래요. 그렇게 점점 문화센터 가서 뭐 또 배워보고, 또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한 번씩 가보고, 그동안 못했던 아이쇼핑 한다고 하면서 점점 옷도 사고. 세상요, 놀아보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확히 반비례로, 아니 정확히 비례로 주님은 작아지죠.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 자,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니골라당의 교훈이 안 좋은 것이란 뜻이겠죠, 당연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으니까 안 좋은 것이란 뜻이겠죠? 자, 그런데 앞에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왔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미워한다. 뭔 말입니까? 칭찬한 겁니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길래 그럴까? 자,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곱 집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니골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섯 명은 전부 이름만 나와 있는데 니골라만은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니골라는 원래 유태인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죠. 헬라인.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는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의 대명사입니다. 헬라인. 자, 그래서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니골라가 다른 여섯 명의 집사들과는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경이 아닌 헬라 문화의 배경에서 분명히 자랐을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니골라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골라가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굳이 이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얼른 들을 때 영지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거기는 이상한 데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지주의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확히 영지주의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면 정확하게 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지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깨닫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헬라 문화인데 헬라 문화의 어떤 배경이냐 헬라 철학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는 천하고 영은 굉장히 거룩하다는 귀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런 뭐 사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공부 뭐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그다음에 막 일하고 이런 사람은 좀 천하고 산업공장 해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헬라에는요 이 영적인 거는 굉장히 귀하고 육체적인 거는 굉장히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경하고는 영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헬라의 로마 시대의 그 생각대로 한다면 육체로 온 것 자체가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영지주의는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왜? 주님은 영도 창조하셨지만 또 뭣도 창조하셨어요? 육체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을 건강하게, 내 육신을 정말로 잘,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잘 먹고 그 다음에 푹 쉬면서 컨디션 좋게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더럽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이 성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나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딴소리를 해요. 거기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하고 다른 사상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두 개의 극단적인 사상이 나와요.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이 영혼하고 다르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라는 도덕 폐기론이 나와요. 왜?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썩어질 거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런 도덕 폐기론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게. 또 하나 극단은 뭐냐면 육신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육신을 막 자기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쫄쫄 굶기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이 육신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안 죽을 만큼만 밥 먹고 막 쫄쫄 굶기도 하고 막 뭐 바늘방석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자기를 막 채찍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TV 같은 데 보셨죠? 그리고 수도원 같은 데서 막 고통하고 육신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다 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육신은 뭐 죄만 지으니까 막 고통을 주어서 막 죽여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인데 첫 번째 사상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차피 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죄 마음대로 져도 돼. 어차피 다 용서해 주잖아. 어차피 썩어질 거잖아. 그리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 짓는 거야.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도덕 폐기론이고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자, 즉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의 그 어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영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냐? 예,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걸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깨닫는다가 나오죠.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것을 깨닫는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에 나오는 이단 사상인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영지주의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니, 좀 말 좀 해봐요. 같아요, 틀려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신령한 것을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원한 뭐 영적인 뭐 깨닫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약하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철학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단 머리부터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싹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저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거를요 물어보세요. 영지주의가 뭔지 알아? 너 알도 못하면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튼 다시 이제 니골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죄를 만들어져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뭐 다 용서해줬으니까 죄를 만들어줘도 된다. 자, 에베소 교회의 그 사상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물리쳤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예수님을 매번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면 예수님이 매번 죽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아버지의 은혜를 안 사람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딱 물리쳤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킬까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 행음하는 것, 그것을 지키고 죄를 만들어줘도 된다고 하는 니골라당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짝짝꿍하는 타협하는 겁니다. 혼잡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본성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해요.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좀 하는 것 같더라.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난 돈부터 벌어야 돼.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도 자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아무튼 이유를 찾아냅니다. 자꾸 찾아내요. 그걸 합리화하죠.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뭔가를 좋아한 게 있으면 이게 양심적으로 분명히 안 좋은데 이상하게 본성은요 막 이제 찾습니다. 그것이 되는 합당한 이유를 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이제 버릴게요 그러면서 버리키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건데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딴 이유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취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가 흰 돌을 줄 텐데 아무 사람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줄 것이다. 왜 많은 상이 있는데 그 중에 만나를 주신다고 했고 흰 돌을 주신다고 했을까? 자, 만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왜 그런 것을 주겠다고 했는지가 조금은 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받아 먹었던 먹을 겁니다.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배고픔에 어떤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일단 뭐 먹으니까 살죠. 자,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이 무너졌는지 그거는 마음속에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40일 동안 굶고 있는데 아마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한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죠. 40일 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인간으로서 최고로 극한 상황에서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배고프지? 예수님 지금 엄청 배고프십니다. 예수님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육신의 정욕,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였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동안 하루하루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것에 대한 필요를 부딪혔습니다. 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즉, 배고픔의 시험, 눈앞에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광야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돼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날마다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만나가 얼만큼 허용됐어요? 며칠 분만큼 허용됐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거둬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주셔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막상 살아보니까 되게 편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밥만 주면요 너무 좋아요. 수양에 가면 너무 좋아요.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튼 너무 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유, 날마다 만나를 주니까 너무 편한데, 아이, 그냥 주시는 김에 한 일주일분 주시면 안 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은요, 내일까지 먹으려고 많이 거뒀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막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습니다. 날마다 걷는 건 너무 좋은데, 편하고 좋은데, 아, 이게 좀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니, 한 일주일분 좀 미리 걷어놓으면 일주일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주일분만 있으면 좋습니까? 한 달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한 달 동안 나 걱정 안 하고 살잖아.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드는데.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일주일분, 한 달분 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 돈을 몇 년치 쓸 거, 평생 쓸 거 쌓아놓고도 왜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한 10년분만 주시면, 10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10년분 내게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10년은 좀 작고요. 한 100년분 주셔야 내가 평생 먹고 살고 내 자식한테까지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100년분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바로 물질의 욕망이 있어요. 먹을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런 물질적인 욕망에서, 먹을 것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인데,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요, 우리한테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밖에 안 주셨어요. 하루치. 그렇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면, 하루치 먹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또 주셔요. 그 다음날 또 구하면 돼요. 또 주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사람은 물질적인 욕망이 있어서 1년 동안 먹을 것, 10년 동안 먹을 것, 100년 동안 먹을 것, 내 자식 대대로 먹을 것 쌓아놓기를 바라는 욕망이 다들 있으십니다. 솔직히 안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내가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프며 풍부함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자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마음속에 10년치, 100년치 쌓아놓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욕망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왜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왜 감춰졌을까요?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푼 벌기 위해서 주님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형제자매도 멀리하고 그 통장에 찍히는 몇 푼을 위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정하게 살 만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100년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발람의 올무입니다. 또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한 것. 뭐예요? 보이는 것의 정욕.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다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절만해. 이거 내게 준 거야.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너한테 다 줄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다 갖는다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 다 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나가던 좋은 자동차를 보면 야, 나도 저거 타고 싶은데. 좋은 비싼 귀금속을 보면 야,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아니, 백화점 아니라 저 이케아 가구점만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야, 저거 다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어? 형제님들, 예쁜 이성 여자가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 전도집회 때 영상에 보면 그 싹 지나가면요, 그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동일하게 샥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남들이 나보다 더 저런 걸 갖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금 거북이를 봤어요. 누가 이제 환갑이라고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금 거북이를 금은방에서 말고 가정집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금 거북이면요 몇백 단위라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몇 년 있으면 환갑인데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선물 안 주나? 아니, 내가 놀랬다니까요. 내가 나를 보고 놀랬어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보면은 차에 빠진 사람, 뭐 스포츠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눈에 보는 거 다 갖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왜 그 가상의 자매가 세상으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살면서 저런 것도 한번 누려봐야지. 다른 사람은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려.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아봐야지. 왜 맨날 절제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거는 좀 봐야 돼서 4장 10절입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예,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뭐 하면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죽게 그랬죠. 경배하면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경배했어요. 그거 얻으려고, 그 세상 것 얻으려고 우상 앞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에 가서 그곳에서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 세상 것, 그 하찮은 것 얻으려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합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올 때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오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자꾸 싸우고 놓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오직 그만 섬기라 했느니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러 갑니다. 그러면 딱 뛰어내리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밑에서 탁 받쳐준다는 거예요.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기적이 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죠. 그 다음날 뉴스 속보로 떠요. 신문 1면에 탑 기사로 나올 겁니다. 예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들어. 인기 짱! 대단한 사람! 사람들이 다 와! 해주는. 즉,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높아짐의 교만,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항상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그런 육신의 시험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신하셔서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앞선 신앙을 지켰던 분들도 그 시험이 오지만 동일하게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그 시험을 주님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계속 나를 괴롭히며 거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혼잡이 되고 그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게 결혼. 예. 버가모가 결혼이라는 뜻이라겠잖아요. 섞이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아까 가상의 자매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크나 작으나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키고 마귀한테 져버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버가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말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칼을 들고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칼을 들고 내려오시면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버가모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서 옛날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했던가를,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행복했던가를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 새롭게 오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의 이 무뎌진 신앙으로 그 시간 하다가 주님 만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그걸 노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 몇몇 선진국은 지금 다 모입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마스크 안 쓰고 뭐 경기장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우리도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혼잡된 마음, 구별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먼저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셔요.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과 나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또 힌두를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버가마 지역에 풍습이 있었는데 어떤 심판을 할 때 승리자와 패배자, 자, 승리한 사람에게는 흰색 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사람에게는 검정색 돌을 줬어요. 즉 흰 돌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승리자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승리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새 이름이 뭘까? 새 이름이 뭘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은 다음에 뭐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새 이름이죠. 사례는 그 믿음이 인정받은 다음에 뭘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사라라고 바꿨습니다. 시몬, 고기를 잡던 시몬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은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야곱은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어요. 새 이름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새 이름 저는 받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새겨주셔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기였던가요? 축구 경기였는데 아무튼 결승전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후반 90분이 끝날 때까지 어느 팀이 이긴지 모르죠. 트로피는 있어요. 트로피는 있는데 딱 끝나면 승리팀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쫙 비치는데 그 트로피에 그 팀 이름을 딱 새겨요. 그해 우승한 팀 이름을 쫙 아무튼 그 기계가 툭 새겨가지고 그거를 딱 줍니다. 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흰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 곳에 새 이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새 이름을 새겨서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이생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좋으세요? 주님한테 칭찬받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게 좋죠. 아시아 7개 교회는 시대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건 또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나에게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기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버가모 교회처럼 한때는 정말 핍박과 그것을 참으면서 정말 잘 살았지만 내게 자유가 주어지고 내게 여유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맛을 들여서 세상과 혼잡돼버려진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이키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인정으로 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